네, 오늘 우리 은혜교회가 세워진 지 2주년 기념예배로 드려지게 됩니다. 2015년도 12월 달에 잠깐 이곳을 방문했다가 주일 저녁 예배에 미국 교회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그분도 깜짝 놀랐겠죠? 갑자기 다섯 명이 예배드리는 중에 왔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예배 도중에 목사님이 앞으로 나와서 인터뷰도 하게 하고 소개를 시켜줬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마쳤는데 나이 드신 분몇 분들이 오시더니 저한테 그럽니다. 야, 너희가 우리 2년 동안에 기도 응답인 것 같아. 그런 말씀을 듣고, 아, 이곳이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곳이다 생각하고 교회를 시작했습니다. 그게 2016년도 2월 7일이었으니까 거의 2년이 다 되었습니다. 교회를 세우는 거, 시작하는 거, 그렇게 쉬워 보이지는 않습니다. 돈이 있고, 시간이 있고 능력이 있다고 세우는 것도 아닙니다. 왜 그런가? 이 교회라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세워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욕심으로, 자기의 욕망으로 교회를 세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 이름을 내기 위해서 교회 건물도 진 사람도 있습니다. 그게 얼마나 오래 가겠습니까? 라는 거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세워지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기도하면서 가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교회를 시작한다는 것은 어떤 회사를 차리거나 어떤 가게를 시작하는 거 그런 것과는 차원이 다르다고 볼수 있습니다. 거기는 많은 사람들의 눈물이 있었고 기도가 있었고 헌신이 있었고 땀이 있었기 때문에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죠. 목사가 교회를 세우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교인들이 교회를 세우는 것도 아닙니다. 물론 그분들이 시작했지만 교회를 세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그것을 잘못 알게 되면 내가 마치 교회 주인인 것처럼 착각하게 되고 교회 안에서 문제를 일으킬 수밖에 없는 거죠. 아닙니다. 성경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내 교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사도행전 20장 28절을 보시면 이 교회라는 것이 하나님의 피값으로 사신받은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이 교회라는 것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아닌 것은 의미도 없으며 세워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의 주인은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되는 것이죠. 이걸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렇죠? 내가 교회를 시작했다고 해서 이 교회가 내 것이 아닙니다. 누구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 2주년을 맞아서 앞으로 우리 교회가, 은혜 교회가 어떻게 될 것인지 한번 생각 보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신약에서 교회라고 쓰임받은 단어가 헬라 말로 보니까 에클레시아라는 단어입니다. 에클레시아. 영어로 한다면 once called out, 부름받은 자라는 것이죠. 선택받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누가 불렀습니까? 누가 선택하셨습니까? 하나님이죠. 그럼 선택받았다는 의미가 뭡니까? 누구라도 예수님을 자기 죄를 사해주신 구세주와 주인으로 믿는 사람이 부름받은 자고 그런 사람이 선택받은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이 뭐라고요? 믿는 사람이 곧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절대로 건물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하면 건물을 떠올립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믿는 사람, 한 사람이 교회고 또 그들이 뭐냐면 공동체가 당연히 교회가 되는 것이죠.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지고 처음 세워지고 넓어져 가는 과정을 자세하게 기록한 책이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이 사도행전은 사도들이 했기 때문에 X라고 되어 있지만 분명히 교회가 세워지고 어떻게 나가는가 우리에게 자세하게 굉장히 디테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사도행전의 주제가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내게 성령이 임하면 내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이것이 사도행전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부터 7장까지를 보시면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120명이 어떻게 수천 명, 수만 명이 되는 메가처치가 되는지를 우리에게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죠. 그리고 그 교회가 세워지면서 문제가 없겠습니까?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해서 이루어졌는가, 어떻게 해결했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교회가 자랐는가, 그런 것을 아주 우리에게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하나님이 세우셨으니까 모든 것이 다잘 되고 문제 없어. 그렇지 않습니다. 아주 유명한 사도들이 12명이 같이 동역했지만, 그게 야고보까지 덧붙여서 동역했지만, 똑같은 문제는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 문제를 지혜롭게 해결했다는 것이고 또 일꾼을 세우는 과정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회가 하루에도 몇천 명씩 계속 들어옵니다. 그렇죠? 감당이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도들이 얼마나 바쁘겠습니까? 교회 안에 행정도 해야 되는 것이죠. 구제하는 문제도 생겼죠. 그렇죠? 그렇게 교회 안에 일을 하다 보니까 그들이 잊어버린 것이 있다는 거죠. 그게 뭐인가? 선교라는 것이죠. 아까 사도행 주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1장 8절입니다.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는 내 증인이 되라는 것이죠. 근데 하도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할 일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선교를 못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분명히 떠나실 때 사도들에게 부탁하셨죠. 그죠? 그리고 올라가셨다는 거죠. 근데 바쁘고 복잡해지니까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냥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아닙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사도행전 8장 1절을 보시면 예루살렘에 뭐가 왔다고 됩니까? 핍박이 왔답니다. 핍박이 와서 사도들 외에는 사마리아와 그 주변 지역으로 흩어졌다고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1장 8절이 안 되니까 어떻게 됐다고요? 8장 1절이 됐다는 것입니다. 선교하라 했는데 안 하니까 핍박이 와서 자연적으로 흩어질 수밖에 없게 만드셨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본질인 선교로 돌아왔다고 되어 있습니다. 핍박이 오니까 사도들 외에는 다 떠났습니다. 떠나서 뭐합니까 그러면? 흩어져서 하는 게 뭐 있습니까? 가서 예수님을 증거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8장부터 12장까지는 예루살렘에서 다시 유대와 사마리아 쪽으로 더 먼 지역으로 예수의 복음이 점점 전파지면서 교회가 세워지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 11장에 보시면 이제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그 가운데 다시 좀 디테일하게 13장에서 안디옥 교회에서 우리에게 대해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신학에서 안디옥이라 불리는 곳은 두 곳이 있습니다. 하나는 수리아 안디옥이 있고 하나는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자, 수리아는 말 그대로 오늘날의 시리아입니다. 오늘 본문에 말하고 있는 안디옥 교회는 시리아에 있는 안디옥 교회를 말하고 있습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은 소아시아, 지금 터키죠? 거기에 있는 지역은 똑같은 일입니다. 그래서 안디옥 하면 두 곳을 잘 구별하셔야 됩니다. 여기 있는 것은 수리아, 시리아에 있는 안디옥이라는 거죠. 수리아의 수도가 어디입니까? 다메섹이라는 것이죠. 다메섹 하면 떠오른 사람이 있습니까, 혹시나? 사울이죠. 사울이 올라갔던 그곳이 수리아라는 것이죠. 그런데 수도가 다메섹이지만 더 알려진 곳이 안디옥이라는 것이죠. 이 당시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고 있을 때입니다. 로마에 3대 큰 도시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당연히 로마죠. 두 번째는 아프리카에 있는 알렉산드리아. 그리고 세 번째가 안디옥입니다. 그러니까 안디옥과 알렉산드리아에 아주 큰 라이브러리, 도시가 있었다는 거죠. 학문의 도시입니다. 학문의. 성경에 보니까 알렉산드리아 출신 지혜로운 사람이 또 하나 있습니다. 고린도교에 나옵니다. 누굽니까? 아볼로라는 사람이 알렉산드리아 출신. 그러니까 유명한 곳이라는 거죠. 전승에 하면 그 당시 기록에 하면 이 안디옥이 그 당시에 인구가 얼마큼 살았는가? 50만 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때 절기가 있으면 6월 7일인데 디아스포라 이들이 다 모이면 한 20만 명 됐다고 말합니다. 그게 두 배 반 정도 되는 것이 이 바로 안디옥이라는 것이죠. 얼마나 컸습니까? 보면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종교적으로 굉장히 큰 도시가 바로 이 안디옥이 있다는 것이죠. 거기에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누가 세웠습니까? 예루살렘에 핍박이 오니까 나갔던 믿음의 사람들이 가서 겉과서 교회를 세웠다는 거죠. 당연히 유대인들이 흩어져서 이방인들에게,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헬라인 교회를 세운 것이 바로 이 안디옥 교회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유대인 교회가 아닙니다. 그렇죠? 헬라인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자기 동족이 아니면 다 뭡니까? 젠타일, 이방인이죠. 그렇죠? 아주 가서 배타적입니다. 자기만 아니면 하여튼 뭐 아니면 돕니다. 거기 가서 교회를 세웠다는 거죠. 안디옥 교회도 빠르게 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본교회, 마들철치라고 볼 수 있는 예루살렘 교회까지 그 소문이 들어왔습니다. 야, 그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는데 굉장히 빠르게 자라고 있대. 아, 그런 얘기 들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이 의아할 거 아닙니까? 아니,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이 있어? 신기한 거죠, 그죠? 그래서 사람을 보내서, 야, 진짜 한번 확인해 보라고 보냈다는 것입니다. 그 보냄받은 사람이 누굽니까? 바나바라는 거죠, 바나바. 바나바는 열두 사도는 아닙니다. 그죠? 근데 교회에서 신임받는, 어떻게 보면 보이지 않는 일꾼 가운데 가장 큰 사람이 바나바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바나바를 보냈다는 거죠. 확인해보라. 그래서 바나바가 왔습니다. 이방 땅에 왔다는 거죠. 안디옥에 가보니까 정말로 헬라인들도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도 구원을 받고 그들도 성장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권합니다. 그러면 너희가 듣고 복음교에서 확실하게 붙어있으라. 말씀 안에 거하라. 예수들 진짜 붙어있으라 라고 권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더 하고 싶어요. 말씀을 더 가르쳐주고 싶다는 것입니다. 근데 혼자서는 벅찹니다. 그래서 나 혼자 안 되겠다 싶어서 하는 가운데 한 사람을 떠올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걸어서, 뭐 말 타러 간 길이 없으니까 걸어서 갔겠죠. 그죠? 터키에 있는 다소라는 곳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데리고 와서 1년 동안 안디옥에서 잘 가르쳤습니다. 그때 교회가 다 성장했고, 그랬더니 그 교회에서 처음으로 뭐라고 불렀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다는 것입니다. 크리스티아누스, 크리스찬이라는 말이 처음으로 안디옥교에서 생겼다는 것입니다. 신기하죠, 그죠? 예수쟁이들, 좋은 말은 아닙니다. 예수쟁이들, 그런 소리입니다. 예루살렘 교회 기억하시죠? 예루살렘 교회가 예수 믿는다고 유대인들에게 얼마나 핍박받았습니까? 근데 그들이 칭찬받았다는 거죠, 그죠? 바르게 살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들도 예수쟁이들 뭐 하나 보자 했지만은 제대로 살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예수쟁이야 라는 의미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처음으로 거기서 부름받았다는 거죠. 그렇게 이 교회를 세우는데 부름받고 왔던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사울인 거죠. 사울. 그래서 바나바와 사울이 1년 동안 사역해서 이 교회를 아름답게 성장시켰다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유대인들이 아니면 다 이방인들하고 차별했지만 이 헬라인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을 그렇게 멸시하지 않았습니다. 차별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이 안디옥 교회는요, 본교 예루살렘 교회가 가뭄 때문에 어려웠습니다. 그러니까 구제연금을 보내서 바나바와 사울을 통해서 보내기도 합니다. 이런 마음이라는 거죠. 이제 그런 것을 볼 때, 아, 그 사람들이 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는지 심장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사정절을 볼 때 크게 1장부터 12장까지, 그리고 13장부터 28장까지 나눌 수 있습니다. 자, 12장까지의 중심은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그 가운데 주인공은 베드로입니다. 근데 13장으로 들어가면 이 교회가 바뀝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로 옮겨가게 됩니다. 그리고 주인공도 베드로에서 누구로 옮겨갑니까? 바울로 옮겨가게 됩니다. 그래서 전환점이 되는 것이 바로 13장인데 그 13장 전환점의 가운데에 뭐가 있는가? 바로 안디옥 교회로 시작하고 있다는 거죠. 선교하면 이 교회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그러면 이방교회로서 어떻게 이렇게 중요한 교회가 되는지 그 특징이 뭔지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 안디옥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지만 하나가 되는 교회였다는 것이죠. 오늘 교회에 가보시면 미국에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아주 특별한 직업이 비슷한 사람끼리 모이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한국에는 연예인들이 모이는 게 있죠. 예인교회라고 있습니다. 연예인들만 모여요. 파일럿들만 모이는 교회도 있고 책임들만 모이는 사람들 교회도 있고 대덕단지에 가면 유학생 출신들이 모이는 교회가 다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모이는 학생교회도 있고 아니 다양합니다. 이런 교회가 있다는 것이죠. 그 딴 사람 들어가기가 되게 어려워요. 어딜 보면 아니, 동질적이니까 호모지지사니까 참 편하겠다 싶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해야 될 일을 잘 못해요. 서로 오히려 편협하게 되고 끼리끼리 모인다는 그런 것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 교회는 성경에서 보여지는 교회는 절대로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교회 보시면 교회를 갖다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렇죠? 몸이 있으면 머리가 있는 거죠. 머리가 누구죠? 예수님이죠. 그리고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은 그 몸에 있는 지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체가 하나밖에 없습니까? 바울이 얘기합니다. 그렇죠? 다 몸에 코밖에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 귀밖에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 손밖에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는 것이죠. 다양하게 있어야 그것이 모여서 일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게 교회가 그렇다는 거죠. 교회는 남녀노소 구별 없이 모이는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많이 별 수 있고 적게 별 수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높은 위치일 수 있고 낮은 위치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호모지니어스하게 조화를 이룰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거죠. 이 안디옥 교회는 굉장히 다양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이 안디옥 교회 리더들이 얼마나 다양한지 보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나바가 있죠. 그렇죠? 바나바가 사장이 나옵니까? 그렇습니다. 바나바는 원래 지파가 레위 지파 출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원래 이름이 뭡니까? 바나바는 원래 이름이 아니죠. 그죠? 원래 이름은 조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셉입니다. 바나바는 뭡니까? 별명입니다. 왜 그런 별명 줬습니까? 사람들이 헌금 내고 구제하는데 앞장섰기 때문에 저 사람 위로자, 권위자라는 의미로 바나바라는 이름을 붙였다는 거죠. 아마도 감리교회 창시했던 요한 메슬레가 이 바나바라는 이름의 권위에서 그 감리교회는 무슨 직분이 있는가? 권사가 있습니다. 권사. 남자입니다. 장로교에서는 권사가 여자분이지만 감리교에서는 여기 나오는 바나바를 통해서 처음으로 권사라는 직분을 세웠습니다. 자, 바나바가 있죠. 두 번째는 니겔이라는 시몬이 있습니다. 니겔. 이 니겔이라는 말은 헬라말로 검다는 뜻입니다. 이 니겔은 단어에서 영어가 뭐가 나왔겠습니까? 니그로란 말이에요. 니그로. 그러니까 잘 모르지만 이 사람이 흑인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시몬 이름 하면 생각나는 거 있습니까, 혹시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메고 가실 때 너무 힘드셨기 때문에 절기를 지킬 것 같은 한 사람이 대신 죽어가죠? 그 사람 이름이 뭡니까? 시몬이죠. 근데 동일인으로 주장하는 사람이 있지만 정확하게 성경에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동일인지 아닌지를 알 수 없습니다. 그죠? 그 시몬이 있습니다. 이 사람 흑인이라고 봅니다. 세 번째는 구레네 사람 루게라고 되어있습니다. 이 구레네라는 것은 지금의 아프리카의 북쪽에 있는 리비아입니다. 거기 있는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로마랑 굉장히 가깝습니다. 거기 출신이라는 거죠. 거기 출신이니까 이 사람도 흑인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번째는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이라고 했습니다. 이 젖동생이다 라는 말은 왕족이 태어납니다. 그죠? 왕족이 있으면 자식 있죠? 있으면 평민들하고 같이 교육을 받지 않습니다. 특별한 교육 받는 거죠. 근데 왕족이 하나밖에 없으면 친구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비슷한 또래의 왕족 아니면 귀족 출신 자녀를 불러다가 같이 공부시켰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을 갖다가 젖동생이라고 불렀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마나이라는 사람은 최소한도 왕족이나 귀족의 자녀일 것으로 본다는 거죠. 출신이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사울이 나옵니다. 사울. 사울은 잘한 대로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그 다음에 율법으로는 흠이 없고 정통한 학자 출신이라는 거죠. 이 구성이 이렇게 다양하다는 것입니다. 흑인도 있고 백인도 있고 귀족도 있고 평민도 있고 이런 게 유대인도 있고 헬라인도 있고 이렇지만 그 사람들이 모여서 아주 잘 조화를 이룬 그런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성경 말씀하고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본질 그리스도로 돌아갔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이 교회의 본질이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스도의 뜻으로 돌아가면 모든 것이 하나 되는 것이죠. 아주 뜨거웠던 아주 안디옥교회는 가장 첫 번째로 다양한 출신들이 하나를 이루는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상하는 것은 리더들이 본을 보이는 교회였다는 겁니다. 성도가 수십 명이든 수백 명이든 수천 명이든 그 학위는 항상 중심이 되는 아주 중요한 인물들이 있습니다. 목회학적으로 본다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Responsible member. 아주 책임 있는 분이라는 거죠. 이 교회의 모든 일을 갖다가 마치 자기 집안일, 자기 일처럼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이리 헌신된 사람들이 교회 아주 주축입니다. 오늘 아까 봤던 다섯 명이 교회 아주 리더들입니다. 이 교회, 안디옥교회 리더들이 두 가지 중요한 사역을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는 선지자고 다른 하나는 교사라는 것입니다. 선지자, prophet 하면 아, 그 사람 점쟁이 같이 미래만 생각하는 사람들인가?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미래에 대한 것도 얘기를 하지만 선지자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것을 그대로 전하는 사람이 prophet, 선지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전달했다는 거죠. 그 다음에 교사입니다.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것도 가르쳤다는 것이죠. 여기서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교회의 리더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받고 가르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냥 시간만 지나면 리더로 세워주는 것이 아니고 가장 중요한 말씀을 알고 계시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죠. 은사 가운데 보시면 교사와 목사라는 말도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교사가 다 목사 되는 것은 아니지만 목사는 최소한도 잘 가르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뭘 가르칩니까?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죠. 자기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학문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죠. 한국에 제자훈련으로 유명한 교회가 있죠. 그죠? 어딥니까? 오카라 목사님의 사랑의 교회입니다. 지금도 거기는 평신도 훈련에 목맨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한국에 온누리교회가 있습니다. 온누리교회는 찬양 사역으로 유명합니다. 그죠? 근데 그거 찬양만 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 하윤재 목사님 살아계실 때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주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분은요. 말씀을 배우든지, 가르치든지, 아니면 교회를 떠나시든지, 이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 배우고 가르치지 않으면 교회를 떠나라요. 그 말에 자존심 상하면, 말씀 배우십시오. 그 다음에 가르치십시오. 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 가르치기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 리더가 돼서 가르치지도 못하고 말씀도 모르면 남을 가르치지도 못하죠, 그죠? 뿐만 아니라 남의 말에 쉽게 넘어가요. 아, 리더가 이 자리에 빠지면 얼마나 더 덕이 안 됩니까? 라는 거죠. 가장 먼저는 말씀을 우리가 무장하고 가르치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 교회는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리더는 말씀 보니까 말씀을 받아 선포하고 가르치는 것뿐만 아니고 주를 섬기고 금식도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섬긴다는 단어가 레이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레이트라는 단어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하나는 봉사하는 것이고 하나는 예배드린다는 것이 있습니다. 예배도 서비스 아닙니까? 그죠? 월십. 그러니까 영어 번역에는 보면 월십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배한다고 되어 있다는 거죠. 리더들이 예배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교회는 사람 다 예배드리는 거 아닙니까? 근데 뭐가 특별합니까? 오늘날 예배 드릴 때 그냥 교회 몸만 왔다 간 사람도 있다는 거죠. 마지못해 주일이니까 한번 오는 사람, 축도 끝나기 전에 금빌리 가는 사람, 교장도 없이 가는 사람도 있죠, 그죠? 그건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배에 참여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갈급하는 마음으로 오는 것이죠. 받을 은혜가 뭔가? 주실 내게 복이 뭔가? 갈급해서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예배 참석하는 것이고 찬양을 드리는 것도 있고 회개 기도하는 것도 있고 결단하는 것도 있고 하나님께 예물 드리는 것도 있고 찬양 드리고 이 모든 것이 다 들어가는 것이 예배 아닙니까? 그죠? 이것을 전심으로 요즘 얘기하면 신령과 진정으로 진짜로 예배 드렸다는 것입니다. 리더이기 때문에 건성으로 누가 보는지 그지하고 애헴하는 것이 아니고 체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그런 예배를 드렸던 사람이라는 것. 그리고 금식하고 기도도 했다는 것입니다. 리더들이 그렇다는 거죠. 리더가 모든 것에 보내졌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최초로 선교사를 파송했다는 교회라고 했습니다. 자, 이 리더들이 예배드리며 금식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죠? 뭐라고 듣습니까?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해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는 것입니다.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이라고 되어있잖아요. 누가 불렀습니까? 하나님 부르셨죠? 누굴 통해서 말씀하십니까? 성령님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따로 불렀다는 것입니다. 요즘 얘기하면 콜링, 소명이라는 것입니다. 사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우래. 시키는 일은 뭡니까? 다른 곳으로 보낸다는 것입니다. 보내니까 그 두 사람을 따로 빼내라는 것입니다. 자, 이 문제가 있습니다. 무슨 문제냐면, 바나바와 사울은요, 이 안디옥교의 기둥입니다. 이 사람 두 사람이 와서 잘 가르쳤기 때문에 교회가 튼튼하게 세워져 가는 것이죠, 그죠? 근데 이 사람은 빼래요. 떠나 보내라는 것입니다. 어이, 이 두 사람 떠나고 그러면 교회가 희생하는데요. 그래서 교인들이 뭐라 그럽니까? 아, 이건 아닙니다. 라고 말하기 전에 한 번 더 금식하며 기도했다는 거죠. 기도했습니다. 뭐라 그럽니까? 아, 이건 하나님 뜻이 맞다고 결정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와서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거니까 우리 교회가 쓰러지더라도 하나님께서 보내시니까 보냅시다라고 선교사로 파송했다는 거죠. 자, 이 사람들의 이 영적인 것이 그런 것이죠. 영적인 수준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기에 위험합니다. 그죠? 우리가 보기에 손해볼 것 같아. 근데 하나님 뜻이면 순종해서 보낸다는 것입니다. 당장에 위험할 수 있습니다. 당장에 어려워질 수 있어요. 손해볼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이면 된다고 순종했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뜻을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 네, 알아서요. 그 다음에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는 거 아닙니까? 순종해서 내보냈기 때문에 이 안디옥교회는 최초의 선교하는 교회로 지금까지 기록되고 있는 것이고 안디옥교회면 선교에 떠오는 이 교회가 됐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선교의 전초기지가 바로 이 안디옥교회가 됐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말씀에 순종해서 기둥 같은 두 사람을 내보냈기 때문에 그렇게 가능했다는 거죠. 이 교회는 이래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 이건 뭐 아직은 안 되는데요. 아, 우리가 힘들 것 같은데요? 아닙니다. 크게 내보내야 선교해야, 바꿔 얘기하면 선교를 해야 선교사를 파송할 수 있어야 제 교회가 잘하는 겁니다. 나머지는 하나님께 책임주시는 거죠. 그 빈간을 그냥 개불어 내버려 두겠습니까? 또 채워주시는 거죠. 그래서 사무엘의 말씀이 있죠. 제사보다 순종이 낫다는 거 아닙니까? 미국의 개신교 교단 가운데 가장 큰 교단이 남침례교단입니다. 남침례교단. 미국은 가면 보시면요, 이 남북보다가 동서가 더 깁니다, 그죠? 근데 나눠줄 때는 꼭 남부로 나눠줘요. 대표적인 것이 남북전쟁이죠, 그죠? 그 다음 장로교회도 북장로교회, 남장로교회 있습니다. 침례교회도 북침례교회, 남침례교회가 있습니다. 그렇게 나눠줘요. 남부로 가르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남침례교단입니다. 이 남침례교단이 어떻게 시작됐는가? 1845년에 시작됐습니다. 조지아에 어거스타라는 작은 도시가 있습니다. 지금도 한 20만명밖에 안 되는데요. 어거스타. 그곳에서 First Baptist Church가 있는데 거기에서 남부교회 지도자들이 한 300명 정도 모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우리가 위기 처했는데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꿈을 가져야 됩니다. 비전을 가져야 됩니다. 라고 외쳤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의 조직을 만든 것이 오늘날의 서든 베프티스트입니다. 서든 베프티스트. 그들이 교단을 세우기 앞서서 확실하게 분명한 목표를 세웠습니다. 뭐라고 했는가? 우리의 교단은 절대로 정치성을 가지지 안 된다. 이제 다시는 서로 싸우지 말자. 선교, 이 한 가지 목표를 가져야 된다. 선교, 이것이야말로 우리의 생명이요 교단의 존재의 목적이 되어야 된다. 선교, 선교, 선교했다는 것입니다. 이거에 목숨 걸었다는 거죠. 지금도 조지아주 어거스타에 있는 퍼스트 피셜에 가면 그때 세웠던 기념비가 있는데 그 기념비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은 볼 수 없는 것을 보았고 들을 수 없는 것을 들었고 믿을 수 없는 것을 믿었고 생각할 수 없는 것을 생각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뭔 소리입니까? 남들이 한 번도 꿈꾸지 못한 선교에 대해서 큰 꿈을 꾸었고 그것을 실행해 나갔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에 서든 베프티스트가 된 것입니다. 3년 전에 사노스 쪽에서 이 선교 대회가 있었습니다. 침례교. 그래서 갔더니 NAM, North American Mission Board, 미국의 국내 선교입니다. 해외 선교는 International Mission Board, IMB라는 것이 있고 국내 선교하는 것이 NAM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목표를 세웠습니다. 계속해서 교회 문 많이 닫는 거 아시죠? 장로교 같은 거는 100명 되는 교회가 1년에 500개 정도 문 닫습니다. 그걸 보고 침례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교회도 대형화되는 건 더 커지고 작은 교회도 좀 작아집니다. 문 닫는 교회가 많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2012년부터 2020년도까지 10년 동안 5천 개의 교회를 새로 시작하는 것으로 목표를 세웠습니다. 철저히 프린팅하는 것이죠. 10년 동안에 5천 개. 그중에 저희 은혜교회도 들어있는 겁니다. 우리 은혜교회도 2주년을 맞아서 2년 됐나 보다 그런 게 아니고 어떻게 우리가 앞으로 나가겠습니까? 똑같습니다. 하나는 목표는 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선교입니다. 선교와 전도입니다. 이거 안 하고서는 교회가 살아남을 수가 없는 거죠. 했는데 뭐 잘 안 되는데요. 괜찮습니다. 금방 전했다고 금방 받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무지 어렵습니다. 갈수록. 우리가 살고 있는 유진 스프링필드 지역이요. 영적으로 굉장히 힘든 것 맞습니다. 우리는 씨앗을 뿌린 자가 되면 되는 것이지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하시면 됩니다. 내가 뿌렸는데 왜 저 사람 안 들어와? 그러면 우리가 시험 됩니다. 씨 뿌린 사람이 시험 받아요. 상관없습니다. 뿌리십시오. 언젠가 하나님께서 거둘 때를 믿고 기다리면 되는 것입니다. 30년 동안 목회하면서 신앙 잡지라고 볼 수 있는 저널 풀핏이라는 잡지가 있습니다. 그 잡지의 편집장이 스피노조 아르티라는 목사님인데요. 거기 보니까 살아있는 교회와 죽어가는 교회 특징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교회는 교실, 주차장 등 늘 공간에 문제가 있다. 죽어가는 교회는 공간을 염려하지 않는다. 살아있는 교회는 항상 변화한다. 죽어가는 교회는 똑같아. 살아있는 교회는 언제나 일꾼이 부족하다. 죽어가는 교회는 일꾼을 찾을 필요가 없다. 살아있는 교회는 언제나 예산을 초과해서 쓴다. 죽어가는 교회는 은행에 잔고가 많다. 살아있는 교회는 선교 사업이 활발하다. 죽어가는 교회는 교회 안에서만 움직인다. 살아있는 교회는 믿음 위에 운영되고 죽어가는 교회는 인간적 판단 위에 운영된다. 살아있는 교회는 배우고 봉사하기 위해 바쁘고 죽어가는 교회는 편안하다. 살아있는 교회는 활발히 전도하고 죽어가는 교회는 점점 굳어가 화석화된다. 은혜 교회는 죽어가는 교회가 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시간은 걸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부활시킬 줄 믿고 기도로서 열심히 씨앗을 뿌리는 제가 되면 되는 것이죠. 선교와 전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무조건 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마지막 주신 사명이 그거죠. 제자 삼으라, 내 증인들아. The Great Commission이 그겁니다. 그렇죠? 여기에 교회가 모든 것을 올인해야 된다는 거죠. 예루살렘 교회처럼 이 본질 선교를 하지 않으면 어떡합니까? 하나님께서 흔듭니다. 핍박이 와서 흩어지게 만드실 거라는 거죠. 사람이 한 게 아닙니다. 우연이 아닙니다. 예루살렘 교회 핍박이 와서 흩어졌는데 가더라는 것이죠. 1장 8절이 안 되니까 8장 1절로 됐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은혜교회도 선교 전도하는 안디옥교회 같은 사도 행전적 교회로 만들어 가야만 됩니다. 복음을 뿌리게 되는 거죠. 근데 뿌리려면 먼저 뭐가 돼야 되는 것인가? 우리 삶이 먼저 본이 되고 덕이 되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예수 믿으세요? 그럼 뭡니까? 너나 잘하세요. 그런 얘기가 바로 들어옵니다. 이게 되게 안 되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가 많이 문제 생긴 것이죠. 선교, 전도, 말씀을 순종하지만 우리 삶도 동시에 돌아보면서 과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우리가 정말 기뻐받을 만한 그런 삶인가 확인해 보셔야 된다는 거죠. 내 자신을 안으로는 다듬어가면서 외적으로는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보시고 안디옥교회 같은 그런 사도행전 교회로 성격시켜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금년 한 해 교회 목표 말씀대로 살고 하지만 어디 가든지 말씀을 전하고 씨앗을 뿌리는 아름다운 주님의 자녀된 삶 될 수 있기를 주님을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